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랐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마게도냐,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잘 살았어요. 돈 수입도 좋았고 도시도 훨씬 더 컸고 모든 것이 더 나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나 데살로니카 교회보다도 영적으로도 더 크게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분들은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에 있어서 풍성하다. 그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이 뭐냐면 전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이거든요. 말이라는 건 방언이잖아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그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풍성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못 살고 있는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핍박도 받고 그리고 아주 극한적으로 가난한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는 이 구제 연보에 대해서 힘을 다해서 하고 있고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간절히 원하면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모든 것 그런 것 가운데서 너희들의 이 은혜를 갖다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전을 받았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럴까요? 바울에게 중요한 사역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을 했지만 복음을 온 이방 땅에 전하는 것이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의 목표고 사역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자기가 세운 이방 교회로부터 거두어서 그들을 돕는 일, 이것이 또한 바울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 8장하고 9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사역인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일에 참여하고 풍성하게 하라고 하는 도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8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이 구제 헌금을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하는데 해야 됩니다 하고 강요를 하거나 이거는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협박을 하거나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하고 명령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 정도 권위가 있으면 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한테 하세요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 내가 명령으로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제 헌금을 명령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간절함, 여기서 다른 이는 마게도냐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빌립보나 살로니카 교회성도 그들 성도들이 가졌던 이 구제 헌금에 대한 간절함을 그걸 비교하면서 너희들에게 이걸 들려주고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랑 가운데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 13장에 유명한 사랑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그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게도냐의 이런 현실과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듣고 나서 너희들은 더 부유하고 너희들은 더 열심히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열매가 사랑인데 그런 것을 너희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그 너희 사랑의 진실을 증명을 해보여라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을 증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제 헌금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지금 8절에 보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한몸된 지체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그 증명의 방법이 바로 연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럼 왜 우리가 연보를 해야 돼? 왜 그것을 하게 필요하면 연보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해야 할 그 신앙적인 동기나 이유를 9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우리 주 하니까 나의 주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와 모두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형제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은혜가 뭘까요?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 은혜를 그 다음 구절 다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 다음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안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 부요함, 가난함,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면 부요하신 자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이 뭐냐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지 않냐. 여러분 이 말 딱 들으니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셔서 그가 가난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게 하려고 그랬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요하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가난하게 되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한 자인데 가난하게 되었고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이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부요하다는 자, 부요하신 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부요하다는 말은 그냥 세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풍부하고 재산도 많고 소유가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로 우리가 말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설마 예수님대로 예수님 돈 많잖아요 이렇게는 쓸 수 없잖아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부요하신 자였대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에요.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주관을 하시는 분이며 또 더 놀란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골로새서 우리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요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뭐 저커버크거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처럼 부요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부요하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자, 그럼 가난하게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찢어지게 모든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뱅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뱅이가 되었다. 그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육신보다 더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죽으셨다.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말할 때 그분이 가난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가난해요? 우선 이 땅에 몸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신 신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된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욕도 듣고 힘들어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땀도 흘리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고 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직장도 갖고 직업도 갖고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키워서 성공하고 우리는 이런 직장의 세상의 생활을 우리는 하잖아요.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삶을 사는데 예수님 그분은 3년, 33년을 사셨는데 한 번도 부유하게 되려고 하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이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더 그분이 뭔가 부유해지려고 하진 않으셨다. 철저하게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웨스트민스터에서 읽었지만 그분의 낮아지심, 죽음에서의 낮아지심, 지상의 삶에서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다 읽었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는까지 결국 부귀영화 한 번 못 누리시고 아니 안 누리시죠. 그걸 찾지 않으시고는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철저하게 가난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이 땅의 유명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능력자가, 우리의 왕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가난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전혀 그걸 노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자신이 그렇게 낮아졌을까요?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했다. 구절에 보면 분명히 그랬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의 가만, 그분이 그렇게 가난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뭐가 부요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집 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뭐 엄청난 복권이 당첨됐습니까?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로 부요케 하셨다.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말입니다. 부요하게 되셨,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분,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 너 괜찮아, 이젠 의롭게 내가 여겨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자녀를 살아주고 이 땅에서 자녀로 잘 살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 자녀로서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를 유산으로 약속을 하셨다. 얼마나 부여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여하지 않으세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을 하는 사람에게 돈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건강 때문에 힘들어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에게는 어쩌면 건강이 더 중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부요함이에요. 이런 부요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어쩌면 멸망하지도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십자가에 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건져지지 않고 영원토록 만약 불의 유황과 같은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오히려 낙원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사는 것이 우리의 유산이고 기쁨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부여해진 거 아닌가요? 이런 부여함을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 있는, 아 만질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가 없고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누가 봤냐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듣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본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중에 그 일들이 역시 그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됐다면 이거보다 부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로 그냥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어. 왜 가난해졌는지 알아? 자신이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요하게 했단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오늘날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란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성도라면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난 중에 고통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물며 마게도냐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고통하는 그들도 힘에 지나도록 자발적으로 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한 아이디어를 하나 제공할게. 내가 나의 의견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의견을 내가 제시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너희가 1년 전에 이걸 하려고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다. 1년 전에 구제 헌금을 하기로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결정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바울과 관계가 좀 멀어져가지고 안 해버리고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도가 가가지고 편지를 들고 가서 관계가 화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완전히 변해지고 이제 완전히 복음안으로 들어온 것을 내가 아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무심하고 하지 않았던 구제현금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너희들이 그 마음에 그렇게 원했지 않느냐. 그걸 갖다 이제 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아이디어는 자기의 의견은 그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견을 내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제헌금을 우리가 하는데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1절부터 12절까지의 중요한 단어 세 개가 나옵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의 원하던 것 같이 성취하되 제일 끝에 있는 말이에요.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첫째로 있는 대로 하라. 구제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대로 하라. 빚내가지고 너 집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건 도저히 우리 애 등록금을 내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구제 헌금 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은 100배로 복을 받습니다. 여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 자, 우리는 헌금을 할 때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을 여기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제헌금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넘어서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게. 마게도냐 교회들은 가난했지만은 힘이 닿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간절히 했지만 그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헌금에 중요한 것은 남이 했기 때문에 남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가 연불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게 첫 번째가 있는 대로 하라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12절에 뭐냐 할 마음만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이 있는 대로 하라. 두 번째가 할 마음만 있으면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을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할 마음만 있다 이 얘기는 자기의 삶의 형편과 삶의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자신의 감정과 마음과 신앙과 이 모든 것을 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헌금할까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게 양을 받으시는 게 크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할 마음만 있으면이란 말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두 번째 이제 이 구제 헌금의 원리고요. 세 번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이 받으실 터이요란 말이에요. 받으실 터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누가 받으실 터이요일까요? 누가 받아요, 여러분? 받으실 터이요.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누가 받을까요? 바울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 구제현금을 지금까지 바울은 구제현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현금을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으로 우리가 구제연보를 한다 했는데 갑자기 가난한 형제들에 드리는 이 구제연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는 것으로 주체가 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뭐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는데 형제 자매들에게 드리는 것이 결국 주님은 자신이 받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소자에게 물 한 잔을 주면 그것이 결국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연보는요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생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 때문에 너희가 부유하게 됐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논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기꺼이 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의 어떻게 헌금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는 우리 연보의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게 했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구제헌금을 자꾸 강조를 하고 있을까? 이방인 교회에 그 대답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딱 한마디는 뭐냐면 13절 제일 끝에 보니까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이 뭐예요, 여러분? 평균. 1하고 4를 더하면 평균이 얼마죠? 1하고 3이 있어요. 이거 평균하면 얼마죠? 1하고 3. 더하면 얼마? 4. 나누면 얼마? 2. 평균이 2랍니다. 왜냐하면 1인 사람은 2가 되는 거고 3인 사람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평균케 하네요. 연보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평균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우리 이 중에는 없지만 누군가가 불평을 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해야 돼? 괜히 저 사람들 평안하고 잘 살게 하려고 우리가 고생을 해야 돼? 내 걸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아마 하는 사람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 보니까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헌금해서 짐을 갖고 저 사람들 그 헌금을 받아서 편안하고 잘 먹고 이렇게 하게 너희들에게 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평균케 하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상부성조해서 공동체가 모두 다가 다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등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강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오래도록 더 크게 이렇게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불평등하시고 공평하지 않으신 분인가요? No.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능력과 그의 노력과 그의 힘과 그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에 맞게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받은 것으로 평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구제라는 건 말이죠. 그거 하나님이 구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이 줬다면 저 적게 받는 사람과 나누어서 평균을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렇게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나눠서 누리고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네. 그러면 없는 사람과 내가 나누어서 평균이 되어야지. 없는 사람은 내가 없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는 자로 하여금 평균하게 하시니까 또한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죠?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는 대로 그것을 내어놓아서 서로 통용을 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가 뭐냐면 15절에 나와요.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6장 13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거 좀 주세요. 우리 그냥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자고 있는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뭘까요?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원병하고 막 원망하고 밤새 불평하고 있다가 아침에 눈을 따라서 보니까 들판에 하얀 게 깔려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만나예요. 하나님이 잠깐 모세에게 말하죠. 이것을 쌓아두지 말아라.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말아라.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으로 먹어라. 그래서 이 백성들은 거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남아있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모자라게 가져왔지만 그렇게 조금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결국 모자라지 않더라. 이것이 만나의 원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형평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예로 들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렇긴 한데 내가 저 사람은 나보다 늘 부족해요. 근데 나는 많아요. 그럼 나는 일방적으로 저 사람한테 도와주기만 해야 돼요.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요? 나는 계속 줘야 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벌었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도와주기만 해요? 그럼 받는 사람은 하하 이거 내가 받으니까 좋구만 이제 나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고 그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여기에 대답을 했어요.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 유여라는 건 남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남는 것으로 저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후에, 나중에 저희가 남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서 평균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제를 받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구제만 받고 그걸 즐기고 그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나중에 자기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억울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아요. 그럼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것으로 도울 수가 있죠.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아는 걸 많은 것으로 도울 수도 있죠. 힘이 좋은 사람은 힘이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있죠.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나를 얼마 도와 이병택 집사님은 이런 말할 수 없이 나를 도와주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충을 세워서 그것을 뭘 한다고요? 나는 전기를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병택 집사님을 통해서 전기에 대해서 평균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필요한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평균의 원리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없어서 불평할 것도 아니고 넘쳐서 교만할 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연보가 뭘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연보는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구제하고 사랑하고 누구를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남에게 뭔가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해요. 너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파이가 이렇게 큰데 이 파이에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나누는 거예요. 주는 것이 아니에요.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색해지고 준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쭐해지고 잘못 생각해. 정말 우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나눔. 그래서 이 구제연금의 핵심적인 것과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참여함이라는 게 뭐냐면 교제고 나눔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우리는 성도가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연보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그 사랑의 진실함, 진짜 너희 사랑이 진실한 건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얼마나 너희가 사랑을 하는 것인지 그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있는 대로 하라, 지성으로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듯이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눔으로써 평등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연보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사랑의 진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끼리의 또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랑을 나누는 게 저기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정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이제 드디어 이루어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강권적으로 원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압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진정성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Oh, 주님이 두 가시니 내 안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넘어져도 최후